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리 율법의 행위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은 동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 용어에 대해서, 신앙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용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아주 확연하게 구분해요. 완전 그냥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이 신령하고 참된 지식이다,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구분해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왔으니까 몸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 메시아는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성육신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만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교제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신령한 지식은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고차원적인 비밀스러운 교제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초대교인들 많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은 다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이, 그 굉장히 그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또 그들의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그 거짓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혹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죠.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토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자들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모세법 자체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해석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7장 3절을 보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처문하고 붙여놓은 엑스트라 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극단적인 11조 관습으로 유명하죠. 그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텃밭에서 기른 채소까지도 하나하나 챙겨서 11조를 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바리새인이 아닌 집에서 파는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절두철미하게 11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먹거나 살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십일조를 철저하게 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식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정죄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악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 AD 200년경에는 유대교하고 바리새인의 티칭이 하나로 동시될 정도였어요. 유대교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유대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 3서 제가 수차 이 말을 쓰고 또 설명도 중간에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유태교의 유태면 특징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그건 유태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할례 뭐 음식 규정 정하고 규정하면서 간식 먹는 거 이방인들 집에 가서 음식 안 먹는 거 뭐 손 씻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절기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유지하면서 크리스천 삶을 살린다 하고 말한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가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그분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위험한 길로 빠져가고 있는 교인들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하죠. 근데 그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깊은 것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은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그 다른 복음이 아닌 참 그러니까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간에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저주받아서 마땅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그 거짓된 구원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내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자기의 그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인정을 했다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장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확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서 회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리석도다. 이 표현에는 사도바울의 착잡한 신경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외면을 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힘을 말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서금세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는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분에서다가 덮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고 구원을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을 보강해야 된다. 할례로서 구원을 보강해야 된다. 구원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 플러스 할례를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수금세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훌렁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도 바울에게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바보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그랬거든요. 이거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너를 꾀었느냐? 누가 꾀었는지 다 알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꾀었죠? 근데 그 원문에는 이 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술을 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주술을 건 사람을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나쁜 그 눈길로 사람을 쳐다보고 해서 유혹하고 홀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신이 빼앗겼다는 뜻이죠. 어떻게 은혜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십자가 구원을 그처럼 간단하게 떠났습니까?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천이죠. 아마 우리들이 경험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아마 쉽게 정죄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뭐 도리적인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그건 다음 시간을 미루고 우리들의 현실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반대하거나 부패시키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서 활동 중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래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00%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권위로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반대했어요. 장로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전부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군중들은 일반 군중들, 일반 군중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어요. 열두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도 이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숨겼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 초대교회 그 기간 그 안에 이미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성전에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복음의 시초부터 불법의 영이 교회를 변화시켰고 또 앞으로 미혹하는 영이 성도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중세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기 교회라는 것은 이 십자가 신앙하고 미신하고 두 개가 아주 그냥 혼합이 된 그런 혼합 종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갱신시켜야 된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하고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이잖아요. 근데 종교에게 일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잃고 했었죠. 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일반인들이 이제 읽었거든요.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실상 이 율법주의가 매우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어요. 또 19세기하고 20세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를 아주 많이 돋먹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교회가 아주 세속화되고 있죠. 물질주의가 아주 만물신을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수님은 이름만 앞에 보면 예수님인데 뒤에 보면 만물이에요. 그래서 만물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동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고 개인의 번영과 교회의 물량적인 성장에 몰입해 있어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종류의 이단들이 독부서 좀 솟아나서 교인들 유혹하고 사이비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데 거기도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고 사이비 교인들이 생겨서 사람이 똑같다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예수 전에 안 믿던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리고 기존교회 교인들이 그걸로 쏠려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쏠려가느냐 말이죠. 그런 완전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냥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고 끝났듯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또 어리석도다 라고 하면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한참한 일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바울로부터 복음을 잘못 배웠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에게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다면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대적 마귀가 있다니까요. 이 현실세계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있으면 사탄이 더 유혹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원수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왕국이 자꾸만 약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흐릿한 복음을 들었거나 복음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다녔거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야말로 책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공부해보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앞뒤와 맞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머리에 담고 다니지 않고 가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되겠냐고. 희석된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탄이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이미 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을 안 쓰겠죠.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신뢰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특별한 타겟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가끔 있죠. 높은 산에 있는 나무 바람 많이 받는다고 사탄이 특별히 그런 인물들을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왕국이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그 대항을 가장 건전하고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사람을 대항하죠. 마귀를 대적할수록 사탄의 왕국이 악화되고 약화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더 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쩌면 휴가까지 가면서 슬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소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요즘 교회들 깨어서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류 없는 복음을 사도바울로부터 배웠음에도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하겠느냐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뭐 안방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구속의 드라마 그런 거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구원의 결의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 대본을 갖고 만드시면 그 대본은 성경책이에요. 우리 오늘 경쟁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서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십니까? 그런 친구들 많이 지켜서는 행복하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든 나 성경 성경을 읽을 판이 나 성경을 읽고 목사가 있는 거지. 가서도 그런데도 가서는 은혜 받는다 그래.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왔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치유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보다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기본적인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먼저 그것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통틀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악의 파급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무섭게 퍼집니다. 20세기 서구 교회들이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자기들 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통통 비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채우느라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밭이라는 것은 한번 버려버리면은 그걸 다시 입는다는 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회복이 됐을지라도 교회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고 힘이 없고 아주 고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신학적인 피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천박한 이해와 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이 온 교회에 퍼져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본질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속의 발에서 계속해서 필요하게 돼. 그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흐르게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따뜻한 음성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처럼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령에 속삭이실 때가 올 것이라고 봐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신령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그런 교회들이 작지만 작은 반딧불처럼 여기저기 반짝이고 있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좁은 길을 원치 않아요. 왜요? 눈에 안 보여요. 큰 것만 상대하다 보니까 큰 길만 보이고 좁고 가는 길은 잘 안 보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치 대형 큰 플랜카드를 펼쳐놓고서 전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물론 봤죠. 보통 믿었어요.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뭐 누구든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자신의 대속주라고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더 헤쳐봐야 되고 더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신의 구원을 선포를 했어요. 구원 받은 자는 그러고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순종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중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행운적인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다 우상숭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다종교 다 우상종교죠. 이 인간종교는 전부 행위군을 가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예외가 없이 다 행위군이에요. 신도가 신을 위해서 공로를 세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신도가 신에게 아영을 떨어야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기쁘게 해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보장 받지 못해요. 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끝없이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자폭순교를 하면 천국에 직행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단 멤버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는 것이 이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느냐고요. 모든 종교가 내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가르쳤는데, 이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믿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을 민감해야 돼요. 그러려면 암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서행도 잘하시고, 서행도 아주 속보로도 다니세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금방 읽어보세요. 한순간에 사람 변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전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이에서까지 그렇게 호소하는 걸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전혀 맥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방인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순교했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순교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교의 공로에 우리 의식을 놓고 이 모든 애들이 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구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기독교가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찬 나 자신이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상관 없이 온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대속죄를 받아들이면 즉시 구원을 받아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종류의 하나님이에요? 이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성품이 그 불의하지 않습니까? 공의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렇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도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이 또 당사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이 세번으로 로마서 4장 5절에서 7절 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거저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사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시고 우리 구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손에 잡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을 받겠느냐? 받으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신 이 세상 인간들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대속주, 독생자의 대속주를 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랑이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내놓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들을 내놔놨던 이것이 싸구려가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깊이가 있고 여기에 넓이가 있고 여기에 구석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있고 온 우주의 천리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땀을 흘려서 예?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고 그걸 다 죽고 목숨까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변호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프랜서가 들어오라 이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또 큰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그 영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까지는 큰 불행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섬기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뜻을 풀거나 계획하거나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먼저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자가 됐어요. 그런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보신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의 끌어 넘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한 사람이랑 좀 다르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분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실로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뭐 나와 이 지구를 좀 다르게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the whole universe를 그 많은 물들과 그 모든 창조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의 로열 패밀리를 삼으시고 왕자와 공주를 삼으시고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자 그걸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셨다는 그 슈퍼플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나무에 두시고 청지기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표는 에이전트로서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대 드라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맨날 뭐 귀하죠 한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왜 있는가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합니까 왜 나는 일이 안 풀리는 이런 녹두리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뭐 그래도 충분히 인간도 이해하지만은 일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편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자존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뭐 기쁨, 뭐 찬송으로 기쁨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기쁨이 있으면 우리 뭐 겉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심은 깊은 곳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느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 속에서 그런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되어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제시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에, 복음 위에 거짓된 구원 위를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예수 플러스 선생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옛것을 가지고 주를 성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선명합니까? 플랜카드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클리어하세요. 갈수록 복음의 그 의미가 너무 신비해요. 이 신비의 세계 사실은 신비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안녕할수록 더 참 찬양할 정도로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자연히 손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자선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직원이고 뭐 관계된 사람도 앉혀놓고 일전에 사경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 훌륭하신 분이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럼 세상이 전혀 알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존재도 없고 뭐 교회도 뭐 한 서너 명 모이는 그런 것이라 아직은 맨날 죽먹고 같이 주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새벽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도 많았거든. 뭐 청년 뭐 학생들 청년의 여러가지 그 기독교 단체 학생들 많았어. 그래서 와 앉아있어. 그런 사람이 듣기 싫은 거야. 오늘 새벽기도 그런 거 뭐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거든. 기도요? 누가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건가요?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고 더 섬기게 됩니다. 복음을 더 깨달으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재산이 멈두고 말아요. 항상 거기서 발전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한데 지금은 혹시 불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때는 정말 미련했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하고 덮치다 않은 그런 상태가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부름을 강단해서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그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얘기하고 기도해야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호소에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